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자연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달리 사람에게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성을 주셨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만 선해도 자연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끼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훗날 심판하실 때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가 없지요.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평범해 보이는 자연의 섭리를 비유로 들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경작의 법칙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물론이요 농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잘 알고 인정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나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한 알의 밀이 죽어져서 열매 맺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분과 알맞은 온도, 공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적절하게 갖춰지면 씨앗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싹이 나고 뿌리가 나는 생명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씨앗은 스스로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에는 양분이 들어있지요.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난 다음에는 외부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씨앗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양분으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야 합니다. 그러니 한 알의 씨앗이 양분으로 제공되기 위해 스스로 죽어짐으로 자기 형체가 사라져야 하지요. 그런데 씨앗이 형체조차도 없이 사라지고 죽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분명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어 결국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사실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씨앗은 겉모양만 보면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적절한 환경만 조성되면 생명활동이 시작되어 스스로 죽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도 분명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 있지요. 그런데 싹이 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는데도 만일 씨앗이 스스로 죽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하신 대로 뿌리도 내릴 수 없으니 식물로 자라날 수도 없고 당연히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설령 싹을 틔웠어도 씨앗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양분이 부족하여 잘 자라지 못하고 결국 그냥 버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은 영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본문의 한 알의 밀이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것이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완전히 죽어지셨는지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죽음으로 끝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 구원에 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알지만 죽어졌는데 그 죽어지는 과정, 이 과정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죽어지나요? 오늘 죽어지는 미랄이 되자라고 한다고 생명을 놓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의 생명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죽으셨던 하나하나의 삶을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모습 안에 삶에도 적용하시기가 더 쉽지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때문에 인생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의 어떠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대신 죽음을 그 고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처형을 당해야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목마릅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께 그 사명을 부여받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근본으로 이 땅에 오셨기 까닭에 사명을 다 알고 계시나 그런데도 육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고통은 고스란히 다 당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순종하여 그 길 가시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과 동일하게 나셨잖아요. 물과 피가 그대로 있으셨고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시고 드시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십니다. 많이 걸으시면 발이 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야 죄 없이 그 사역을 이루시니 우리 사람들처럼의 당하는 고통은 아니신다 할지라도 심한 고통에는 분명 아픔이 있고 찌르면 피가 나는 거고요. 아픔을 느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죄 없이 이 모진 고난 고초 더더욱 인생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인데도 인생들은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며 침뱉는 이러한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알기는 알았는데 이 정도였나요? 하지 않으시고 인생들의 죄악과 인생들의 무지함을 보시면서도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인간 경작을 위한 희생이 결국 저들에게도 회개의 역사로 구원의 길로 이르기를 믿으셨기에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지 불평, 원망하지 않으셨음을 기록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어떠하셨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셨지만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고 강포를 행치 않으셨으며 그 입에는 괴사도 없으셨지요. 이렇게 죽어지되 완전히 죽어지신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길을 가겠는데 십자가의 처형은 당하겠는데 그런데 나도 좀 한마디 하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원통함은 좀 말하자. 죽기는 죽겠는데 그래도 내가 사실은 좀 말해야겠다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시면서 무엇이 선이요, 무엇이 사랑이요, 무엇이 희생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모함하거나 해하고자 하면 심히 고통스러워하며 상대를 미워합니다. 따지고 욕하고 험담하며 결국 원수 맺는 사람도 많지요. 나를 죽이려 하는 것도 아니요. 그저 험담하고 싫은 말을 했다고 미워하며 다투는 사람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져야 한다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 바보 되는 줄 알고요. 무시당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 어찌하든지 살려고 하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늘의 미랄로 죽어지심과 같이 우리도 그리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아는 크리스찬들이라 한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죽어져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불편하면 불편하다, 싫으면 싫다, 자기를 주장하고 또 악을 바라고 입술에 얼마나 많은 불평, 원망으로 사람들 사이에도 하나님께도 이런 악을 쏟아내는지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시편 22편 14절부터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어지셨는지 잘 설명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이 땅에 죽음 앞에 행하셨지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 수욕을 당하시고 많은 고초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침뱉음을 당하시고 발길로 채이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가시관을 쓰시고 손발에 못 박히시며 온갖 조롱을 다 받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철저히 죽으셨습니다. 이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으로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했지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랑으로 인한 즐거움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즐거움이며 또한 예수님 자신도 죽으심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될 수 있다는 즐거움이지요. 여러분 죽어지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어지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의인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내 수고와 헌신도 때로는 짓밟히는 것 같고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무가 되는 것 같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아쉬울 것도 없어요. 왜?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늘에 상급 쌓았으니 이 땅의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한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면 하늘에 쌓였지요. 그러니 하늘에 쌓여있는 이 상급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했으니 세상 사람이 핍박하고 거짓말을 한들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하늘을 보고 있으니. 도리어 현재의 이 핍박은 또 이 또한도 계속하여 상급으로 쌓이게 되어지는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신다면 이 땅의 모든 삶 행복이요 기쁨이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필요한 것들도 넉넉히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죽어졌으니 하늘에만이 아니라 죽어지고 있는 이 내 자신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피로 낭자하고 상처투성이요.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조차도 힘겨운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득하시고 이 희생과 죽으심이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소망으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친데 입술로만 안내신 것이 아니라 마음조차도 주실 그 영광과 풍성한 상급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라는 이 행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쁨과 감사, 믿음으로 이 신앙을 이루고 계시는지 점검하고 돌아보십시오. 예수님뿐 아닙니다. 모세 선지자나 사도 바울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철저히 죽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녕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이라 해도 포기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철저하게 죽어지고 비록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이 죽어지심을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어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죽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죽어져야 할까요? 첫째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 자아라고 하는 것이 죽어져야 합니다. 자,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형제 자매에게 죽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보통 죽어진다라고 하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떠올릴 텐데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자기가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죽어지는 씨앗이 될 때에 여러분에게도 영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자기가 먼저 죽어져야 할까요?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형제를 통해 배우고 학교와 친구, 이웃 등 다양한 환경을 통해 보고, 듣고, 경험하며 지식과 교양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쌓여진 지식과 교양이 바로 자아를 형성하지요. 그런데 자아를 형성한 지식들은 진리와 다른 것이 많으며 교양도 나라와 민족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 열 사람이 모이면 열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 옳다 하는 주장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 나와 다른 성격, 취향, 생각을 가진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판단 정죄하고 다투며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우리의 생각은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틀린 것, 잘못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러한 영원 불변한 진리, 참 옳은 진리와는 다르게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진 또 부모, 형제, 환경과 조건, 또 만났던 일들과 듣고 보고 배운 것들로 내가 선택적으로 나를 만든 이와 같은 것들, 이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다, 그르다 하고 있는데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정말 죽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이제 진리가 생각과 마음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문을 여는 만큼 진리가 들어와서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는데 그때부터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죠. 그동안 여러분의 자아를 형성했던 것들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므로 거기서부터 부딪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 말씀이다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에,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부딪혀집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는데요?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험담했는데요? 원수 맺지 않았는데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원수 맺었다. 그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진리는 참이고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적용되고 내 삶에 나타나려고 하면 부딪혀온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잖아요. 저 사람은요, 저를 있을 수 없는 행동으로 저에게 악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요. 내게 유익이 안 되어도 사랑해 주라고요. 이것이 사랑이라고요. 어떤 이들은 어떻게 자기를 합리화합니까? 저는요, 원수 맺지 않아요. 저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랑이 내 안에 맺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진리의 것,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비진리는 죽어지고 이 진리를 행해야 진리의 열매가 맺혀 그것이 곧 영이죠. 사랑을 하려면 미움이라는 것이 썩어지고 죽어져야 돼요. 이 미움이라는 건 내 자아거든요. 싫은 사람은 믿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은 거리를 두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뭐 저 사람 굳이 사랑하기 위한 희생과 헌신 꼭 해야 돼? 라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이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어느 쪽에 가까워요? 미움 쪽에 가까워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쪽에 가까워요. 이게 죽어지지 않으면 이런 자기 유익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죽어지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열매가 내 안에 맺힐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죽어져야 그 안에 사랑이 들어오고 사랑으로 열심히 행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인데 말씀을 처음에 듣고 행하려고 하면 이게 부딪혀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데 아니 내 삶에는 기뻐할 조건이 없는데요. 나도 당신처럼 아니 뭐 교회 어떤 일꾼처럼 좋은 일만 있으면 가정에 복음만 되고 누가 나를 건드리는 일 없고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나도 기뻐할 수 있죠. 처음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자꾸 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깨어지고 나를 낮추고 내가 죽어져야겠다.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지?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 나도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 일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제 자기를 더 깊이 돌아봅니다. 아니 말씀은 말씀이요 나는 나요. 이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안 되겠구나. 내가 죽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해야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나는 기뻐하지 못할 조건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 기뻐하지 못할 조건들을 다 바꿔서 기뻐할 조건들로 해주시면 기뻐할게요. 이렇게 억지로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기뻐하지 못한 조건에서 기뻐해라. 그러면 기뻐하지 못할 조건이 기뻐할 조건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하시는 거지. 내가 행하지 않고 하나님 바꿔주세요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유익과 내 자아와 여러분 우리 자아라는 거 다시 쉽게 말하면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소중히 귀히 여기는데요. 이러한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달라서 부딪혀질 때 여러분은 어떠하고 계십니까? 자, 이때 믿음이 있으면 내 생각과 이론,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죽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내 생각과 이론, 행함이 발견될 때 즉시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옳지 않은 그것을 벗어내고 진리로 변화시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아가 죽어지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드린 대로 누가 나 미워하는데 욕하는데 아, 그 사람에게 가서 손 내밀고 그 사람과 화평하는 거 상대방이 잘못해놓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미안한 일이 없을 땐 미안하다 할 건 아니지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과도 얼굴에 미소를 띠고 대화하고 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신뢰를 범한 것은 있을까 아니면 뭐가 오해한 것이 있을까 어떻게 풀까 아니, 그런 게 없는데도 뭐 시기 질투해서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상대에게 선행을 행하여서 그 마음을 움직여야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일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와 싸울 때는 힘써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비질리를 벗어버리는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마음의 비질리는 대충 회개한다고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벗어집니다. 이렇게 열심히 죄와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보시고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불세례를 내려주셔서 죄성을 태워주시는 등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성령의 도우심 속에 내 안에 있던 죄의 속성들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과 결합된 죄성이 태워지는 만큼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자아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진리와 위배되는 자기 안의 죄악을 벗어버리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싸움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 내 옳다 하는 것들이 깨어지는 것. 자, 이 수고를 하는 동안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아직 내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과정이 왜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때로는 계산하다가 아깝기도 하고 자, 그러나 가야 하는 길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들 때를 지나고 나면 이제는 힘들지 않게 내가 죽어지고 또 기쁨으로 죽어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열심히 수고하셔야 합니다. 네, 자, 자기가 죽어질 때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1단계는 무엇이 죽어져야 하느냐, 가장 또 죽어져야 되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타겟을 삼을 것은 바로 말씀을 들으며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사와 표적 등에 대한 의심을 물리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많은 죽어져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우선 타겟으로 삼을 것. 아, 내가 자꾸 그게 맞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의심. 그런데 이 제단은요. 여러분들에게 증거 없이 말하는 일은 없습니다. 치료와 응답.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나타난 일들에 대한 간증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치료하시고요 응답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 진실한 간증들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면 어떡할 건데 그 사람이 그랬다는데 어떡해요. 그럼 이 의심을 물리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에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게 간증하는 분을 찾아가서 진짜인지 물어보라고. 아, 하도 나니까 의심이 되면 그렇게라도 하라고.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어보고 진짜라면 근데 그게 한 사람 할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찾아가세요. 그럼 찾아가려면 그 구자님께 우선 여러분들 교구 안에 이러한 치료받아서 간증한 분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분하고 좀 대화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리 도물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이지 한쪽 눈이 시력이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한쪽 눈으로 80대가 넘으신 권사님이 한쪽 눈에는 시력을 잃었고 한쪽 눈으로 겨우 보다가 이쪽 눈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눈도 급격히 나빠져서 이제는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되어버렸는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잘 보이지 않는 눈이 밝아지더니 시력이 없었던 눈까지도 보이기 시작하느냐 이런 기이한 일도 내 생각으로는 안 믿어져요. 근데 이 생각을 깨트리는 거 의심을 깨트리는 거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런 분들 만나게 해주세요. 좀 연결 좀 해주세요. 교구장님께 하면 교구장님들은 또 힘써 그렇게 그런 분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럼 난 치료받아서 간증하는 분이 이 사람도 나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도 물어보는데 어이 그거 다 상급 쌓는 시간 아닙니까? 믿음 없고 의심하는 분들이 나한테 와서 진짜 치료받았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있는 대로 그대로 진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깨어지고 그분이 믿음 갖는다면요. 나는 치료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제는 치료받은 걸로 간증하면서 하늘에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피곤해하지 마시고요. 마음껏 여러분들이 그런 누가 나한테 좀 물어와주면 좋겠다. 나도 막 간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상급 많이 쌓으면 좋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깨트리는 것, 이 작업이 바로 내가 죽어지는 시작인 것이지요. 또 믿음의 2단계에서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찾고 깨달아 버려야 합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죄.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죄라고 하시는지도 말씀을 듣고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알았다면. 그런데 꼭 말씀도 열심히 또 찾아 들으시고요. 은혜 받고 믿음이 생겼으면 이제 교회 생활 내가 못했던 그 기간 중에 전해진 말씀. 또 죄면 죄가 무엇인지 또 알아야 하는 것이고 죄도 보니까 육체의 일도 있고 육신의 일도 있고 육신의 생각도 있고 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알아야 그래야 내 것 되지요. 그러니까 말씀도 듣고 들으면서 깨달았다면 이제는 행함으로 나타나기 위해 수고해서 네 죄를 버려가야 되고 또한 믿음의 3단계에서는 자신에게 있는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찾고 힘써 버려 나아가는 만큼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육신의 일은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입니다. 미워하는 생각, 이거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판단과 정죄하는 생각, 이것은 생각과 또 마음 안에 있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육신의 일이라고 하고 이것은 믿음의 3단계에서 버려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버려가는 만큼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석 이상 서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아직 살아있는 자아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비진리가 아닌 진리로 새롭게 만들어 놓은 자기 의와 틀이 바로 그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욥이 그리하지 않습니까? 욥은 아직 영으로 들어가기 전이었지만 행위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연단을 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단계가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밀알이 죽어질 때는 그 속의 내용물이 양분으로 공급될 뿐 아니라 껍질도 썩어 없어져 어떤 모양도 남지 않습니다. 이렇듯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물이 진리로 바뀔 뿐만 아니라 자아라는 틀 자체도 없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를 영접한 후 구습을 버린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셨지요. 자기 의와 틀은 세상으로부터 입력되어 나를 만든 구습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를 진리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음을 인정해야 하지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진리를 가지고 지적하고 권면하고 질타합니다. 그 말하는 진리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또 책망하시지 죄 없는 사람에게 그러실 리가 있어? 이 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욥과 같이 행위적인 죄가 없지만 마음 근본 안에 있는 악의 모양을 버리고자 연단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큰 축복을 주시고자 시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것으로 상대에게나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평가할 때 이것이 큰 잘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내가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갔어도 내 생각이 다 맞다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면 이게 꽉 찬 곡식처럼 벼 이삭이 꽉 차서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더 겸손하고 겸비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 속에 아, 내 생각을 알겠는데 상대방은 자기 주장이 있고 아 그게 맞대요. 그런데 도리어 내가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아 그래요? 하고 넘어가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장하지 않아요. 그게 육적인 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 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타협하는 건 없지만 뭐 상대가 하나님의 진리를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 앞에서 주장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으니까 대부분 육의 삶에서 아니면 뭔가를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겠죠. 저 이런 것들을 상대가 주장한들 아 내가 머리니까 하고 내 말이 맞아 하지 않고 도리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한다든가 아 상대방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다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으로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내 생각이 없고 내 말이 맞고 왜 이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할까 저도요 성장 과정과 사역을 하면서 아 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선과 사랑이 채워지니까 저분은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는데 별로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때로는 게을러서 그렇게 하고 있거나 발전 없이 그렇게 해요. 그럴 때 그것도 되게 답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거나 지혜가 없는 것도 이해해 줘야겠더라고요. 그걸 답답해하면 나만 손해예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데 능력 없냐고 계속 지적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상대는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때 지적하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지적하는 게 틀렸어? 내가 지적하는 게 잘못됐어? 라고 말하겠죠. 예, 틀린 거 아니고 잘못된 거 아니지만 더 깊은 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진리로 또 생각하고 생각하면 상대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과 사랑에 부족하여서 아직도 내가 옳다고 상대는 틀렸다고 하구나. 이런 마음이 되면요. 더 죽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돼야 자아가 빨리 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기 때문에 나의 경험도 나를 만든 모든 자아와 틀도 진리로 다 바꿔야 합니다. 어떤 것은 죄는 아니라 해도 행동상의 문제, 육체의 결여라 할지라도 버려나가야 온전히 자기를 죽이고 주님으로만 채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낮아지시고 내가 없고 내 감정, 내 느낌도 없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이었고 아버지의 선과 사랑 자체이셨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여 우리도 그리해야 한다 말씀지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죽어지되 바로 먼저 죽어져야 할 것은 우리의 자아,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느낌, 여러분의 행동을 항상 진리로 비춰보고 선과 사랑으로 비춰보아 진리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하는 자세 그리고 진리로 채워갈 때에 아름다운 주님의 참 자녀가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로 더 힘써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